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언은 이제 10장에서 22장에 걸쳐서 많은 격언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1장에서 9장에 이어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키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잠언이 강조하는 것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올바로 사는 길은 진리가 말씀하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만드셨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참으로 그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를 통해서 참된 지혜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의 도를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고집스럽게 그릇된 길로 행합니다. 인생이 때때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지 못하는 것은 지금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진리 안에서 참된 지혜를 찾는 진지한 시간들이 현저히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교회만 다니면 그게 믿음의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찾듯 보화를 감추인 보화를 찾듯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어떤 길로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의 길인지를 배우고 깨닫고 이런 수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교회만 시계추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지혜를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길로 행하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인지를 진리 안에서 찾아내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그 길로 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식이 머릿속에 쌓이기는 할지라도 그의 삶은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지 않게 될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얽힌 실타래 같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그 진리의 도를 따라 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적한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배우지 않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모든 일들이 제 뜻대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죠? 결국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형통은 사상누각 같은 것입니다. 멸망의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은 반드시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되어 있고 그 끝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붙드는 삶과 지혜를 우습게 여기는 삶. 성경은 이두 양갈래 길의 그 극명한 차이를 자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슬픔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시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다라는 점을 밝히면서 여기서도 지혜로운 아들과 어리석은 아들을 그 부모님과 관련해서 교훈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6장 20절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잠언을 보면 왜 이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명령과 법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이 잠언을 풀어가면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처럼 어머니가 딸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화법으로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잠언이라는 책을 써내려 갔느냐? 왜 명령과 법,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 잠언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부모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있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함으로 그들을 참 지혜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역할과 사명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권한을 위임하셨고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와 책망을 받으면서 가정에서 성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했단 말이죠. 인간을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서 부모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 자식은 그것을 부모님께로부터 잘 전수받아야 되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하게 성경은 부모의 권위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의 모든 명령을 주 안에서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바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자녀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의 책임과 사명에 있어서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는 것 이상으로 학교를 보내서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은 자녀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주의 진리의 도를 따라 양육을 받고 때가 이르매 회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이 일이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위해서 부모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란 자녀는 결국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도와 은혜 가운데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건한 부모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평생 옆에서 그것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축복을 그 대가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열심으로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키운 그 대가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어른이 되고 그들도 부모가 돼서 그 자녀들을 또 믿음으로 잘 지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부모가 돼서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평생 그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감사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게 그 부모가 받는 복이에요. 경건한 부모가 받는 복.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로 행하는 지혜로운 아들과 딸은 그렇게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숱한 날을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그 부모님들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행하는 그 지혜로운 자녀들을 통해서 그 부모에게 기쁨으로 보상을 해주신다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슬픔이 된다. 어미의 깊은 근심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말은 지혜와 지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미련하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진리의 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성경의 관점에서는 미련한 자, 미련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전문직에 뭐 억대 연봉을 벌어들이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런 어떤 자식입니까? 미련한 자식입니다. 왜그 자녀의 영혼은 미련하게 된 것일까요? 그 책임 중에 상당한 부분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올바로 지도하고 양육하고 솔선수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녀의 회심을 위해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와 함께 기도하지 않았던 수많은 날들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 그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자녀를 데리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성도 여러분 신앙의 교육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녀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고 무엇을 깨달았고 자녀가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부모가 소상히 알고 그를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그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까지 다 살피면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교육이고 양육입니다. 그저 차에 태워서 교회에다가 떨궈만 놓고 다시 차에 태워서 집으로 데려가고 그게 아니고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교양과 교훈으로 양육되지 않은 자녀는 이제 장성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머리가 커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바른 진리와 복음과 교리를 통해서 자라면서 적정한 때에 회심을 하지 않고 머리가 커버리면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머리가 다큰 자녀는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가 내린 모든 선택과 결정과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은 이제 고스란히 그 부모님의 가슴에 견디기 힘든 고통과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한 자식은 그 어미의 슬픔이 된다. 그때야 비로소 부모님은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할 것입니다. 어릴 때더 엄격하게,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영혼과 그 상태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진 것으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야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왜 그때는 이 진리를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이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야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무엇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게 만들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은 이제 깊은 후회와 회한 속에서 생각하게 될 주제일 따름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부모가 될 자녀 여러분,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쁨이 될지 아니면 한없는 마음의 근심과 슬픔이 될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나중엔 때가 늦어요. 지금부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연애할 때 무슨 얘기합니까?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면 여보 이렇게 여보란다.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키웁시다. 거기에 동의하면 나하고 결혼하고 동의 못 하겠으면 헤어지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나는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인지 아니면 오늘도 부모님의 마음에 깊은 근심이 되고 있는 자녀인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고 오늘도 어머니의 마음에 대못을 박으면서 깊은 근심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복을 받을지 잘 생각해 보세요. 부디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가 다 성장했든지 아직 어리든지 우리가 할수 있는 건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자녀를 위해 더 많이 우십시오. 우십시오. 더 많이 울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라고 제가 얘기 안 하고 더 많이 울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런 형식적인 기도 가지고는 이제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한번 보세요. 세상을. 이 마약 천지가 돼가는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주소를 보시란 말입니다. 이미 중학교 때부터 성관계를 갖는 이 말도 안 되는 오늘의 한국의 현실을 보시란 말이죠. 더 많이 울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악의 재물들은 유익하지 않다. 그러나 의로움은 죽음으로부터 구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본절에서부터 그들의 대조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이 추구하는 가치이고 의리란 번역이 좀 그래요. 의리란 의인이 정직한 소산물, 의인이 벌어들이는 정직한 소산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뭐 이익이란 뜻인데 의리라고 이렇게 한글로 쓰면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불의한 재물이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불의하고 불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령과 계명과 율례를 어기고 그가 추구한 모든 결과물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은 악이잖아요, 악.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고 돈을 벌고 불법하고 불의하고 편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이것을 탐한 모든 것이 죄악이고 그것은 절대로 그의 영혼에 유익한 것이 될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의한 이익을 탐할수록 그의 영혼은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쌓은 부는 결국 허망하게 모두 어느 날 사라져 버리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을 버리고 오늘도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는 실패를 예약하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패를 예약한 사람이다. 경건의 모든 의미를 저버리고 신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멸망의 서막일 뿐입니다. 의리라고 번역된 한글의 번역 부자연스럽습니다. 히브리어 체다카라는 말인데 의로움이나 의로운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마음으로부터 의로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익을 추구할 때 이게 의로운 거냐, 의롭지 않은 것이냐, 합법적인 거냐, 불법적인 것이냐, 도덕적인 거냐, 비도덕적인 것이냐. 의로운 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한 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부감을 갖게 되고, 아무리 뭐 저 황금 덩어리를 준다 그래도 그게 불이한 이익이라면 거부감을 갖고 그것을 악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 의로움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의롭지 않은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불의하고 악한 재물은 아무리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지만 언제나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과 경건한 삶을 사는 자는 죽음이라고 하는 매우 위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그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건지움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이라고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뻗어서 그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낸단 말이에요. 건져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과 신앙의 모습은 언제나 그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얻게 되는 이유가 되지만 반대로 불의하고 악하고 그릇된 길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굶주리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사악한 자들의 욕망을 밀어버리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의인의 영혼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적절히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함이라는 게 뭔지 모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줄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저 멀리서 뭔가 하나님은 우리 고상한 것들만 이렇게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도의 모든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 부분까지 다 채워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언제나 걱정하는 것들이 무엇이죠? 살아가야 될 집, 자녀들의 교육, 그들의 취업, 결혼, 우리의 노후. 늘 이런 것들을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언제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인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 세심한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얼마나 여유롭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진심으로, 정직하게, 성실함으로 살 것인가를 언제나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의 초점이 올바로 맞추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채워 넣으려고 해도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급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자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련해 주십니다. 그럼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삶은 언제나 궁핍하고 어렵고 실패하고 많이 채워놓은 것 같은데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 부족함이 떠나질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결과는 항상 최악의 것을 얻게 됩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핍절하고 항상 모자라게 됩니다. 악인의 삶에는 만족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멍을 뚫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항상 부족하고 힘겹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악인의 모든 소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쳐내십니다. 물리치십니다. 소욕은 욕심, 탐욕을 가리킵니다. 끊임없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욕망을 물리치신다라고 했는데 물리치다라는 말은 밀고 내던져 쫓아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게 책상 위 같으면 다 밀쳐내는 거예요. 다 이렇게 던져내버리는 거예요. 다 이 테이블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음식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이걸 손으로 확 밀쳐내면 그릇과 함께 바닥에 다 깨져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대로 다 밀쳐내서 다 굴러떨어지게 상실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늘 하는 말,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예요? 피곤해 죽겠어,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체력도 없어, 삶의 낙도 없어, 맨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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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맨날 죽겠어, 힘들어. 입에 달고 삽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항상 부족하다는 푸념과 원망에서 절대로 떠나지 못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밖에서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밀쳐버렸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맨날 빚지고, 맨날 지치고, 맨날 힘들고. 의로운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있기를, 간절히 무릎을 꿇는 것을,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을,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것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시고 그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일 뭘 드리고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고정한 채로 어떤 목적과 가치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조율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너지고서는 결코 인생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 삶이 복되고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비를 기쁘게 하는 자녀처럼 오늘도 나의 하루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뭔가 오늘 하루도 내 생각 속에, 내 말과 행동 속에 내가 품었던 수만 가지의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경외함에 그 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